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9일 중국 정찰풍선과 연계된 업체를 제재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지난 4일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 제조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중국의 행동은 우리가 오랫동안 인식해왔던 사실, 즉 중국이 내부로는 더 억압적이고 외부로는 더욱 공격적이 됐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미 하원도 중국의 정찰풍선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집계됐습니다. 터키 내 사망자는 현재 기준 16,000여 명으로 늘었고 시리아 내 사망자도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17,000 명의 목숨을 앗아간 터키 북서부 지진의 사망자 수를 훨씬 넘어선 숫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8일 재난 지역을 처음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추운 날씨 속 임시 피난처와 음식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10년 넘게 지속된 내전 등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잔해 밑에 매몰된 이들을 꺼낼 중장비가 없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 27개국 정상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연설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후반경 우크라이나 회원 가입을 위한 EU 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일부 유럽국으로부터 전투기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한 유럽 국가도 아직 없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셜미디어에 장거리 무기와 전투기 지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게재했다가 이후 해결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훈련을 약속했으나 전투기 지원은 일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프랑스와 독일 정상과도 회담한 뒤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으나 이는 아직 비밀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미 장성이 8일 밝혔습니다. 하와이주둔 제25보병사단의 조셉 라이언 소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필리핀과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의 연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중국과 북한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은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국가들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훈련 중 중국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연합훈련이 영내 적들의 도발을 막는 억제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다르지만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미국의 조약 동맹 및 방위 파트너국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지역에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사건이 발발할 경우 미군과 동맹국은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고속기동 포병체계 하이마스 훈련을 위해 유럽에 훈련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미 육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의 나토 동부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의 존 콜라셰스키 사령관은 7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콜라셰스키 사령관은 훈련소와 관련해 아직은 예비적인 단계라며 여러 나라를 한 곳에 끌어들이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총국이 공개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탐지됐다며 관련된 모든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에 대해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높게 평가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실체가 노출된 북한의 미사일 총국을 미사일 위협의 연장선으로 우려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상치 않다면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북한 무기 기술의 원천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총국이 공개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설된 미사일 총국을 제재 대상인 로켓 공업부에 비견되는 요주의 조직으로 보느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왔으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 없는 조직으로 한국 언론에서는 화성 17형 같은 탄도미사일의 생산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 전담 조직인 로켓 공업부가 미사일 총국으로 격상됐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과거 군수공업부 내에 있던 로켓 공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를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무기기술 공급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BOA에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등의 무기 관련 기술의 원천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러시아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로부터 유류와 무기 기술을 공급받고 있다는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준 주범으로 중국 내 세력을 지목했는데 당시 중국을 북한 무기 기술의 주요 원천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선 그냥 원천으로 표현해 대북 무기 공급원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과 개입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히 북러 간 열차 운행을 늘리겠다는 러시아 외교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묻자 북한이 철도로 러시아 용병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상기시키며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2022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준군사단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송된 무기에는 보병 로켓과 미사일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자국 RBC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북간 철도 운행이 지난해 11월 1일 재개됐다면서 운송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마체고라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미래에 추가로 군사 장비를 바그너 그룹에 전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또다시 열차를 무기 운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발 무기가 선적된 것으로 백악관이 지목했던 지점에서는 최근 또다시 열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2일 이후 이 일대에 170m 길이의 열차 2대와 80m 길이의 열차 1대가 나타나는 등 열차 운행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일 외교차관과 회동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13일 워싱턴에서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제1차관, 조현동 한국외교부 제1차관과 만난다면서 셔먼 부장관과 두 차관은 영내와 세계에서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다른 시급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공동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조현동 차관이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2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 모리 사무차관과 북한, 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관측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8일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며 우리는 영내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어떤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미사일 총국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달 한일 국방장관들에게 양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전담하는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일 총국은 대외적으로 보도되거나 알려진 적이 없어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백악관이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탐지됐다며 관련된 모든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정찰 풍선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8일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과 관련해 미국은 이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a program that the Chinese have been working on for several years. They have been trying to improve it and grow it and increase it.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의제를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탐지된 국가에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영내 동맹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정찰 풍선은 중국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라면서 그들은 그것을 개선, 성장, 증가시키면서 그로부터 정보 통찰력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bout concerted effort by the Chinese to develop this sort of capability, which provides them additional.
허비 조정관은 중국이 허가 없이 때로는 해당 국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가적인 감시 자산을 운영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이 우리가 파악한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찰 풍선 문제가 중국과의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은 중국과 갈등이 아닌 경쟁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seek competition with China, not conflict. You heard the president talk about that last night. Nothing has changed about.
허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도 중국과 충돌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로 우리가 경쟁을 위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한 경제와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살아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혁신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과 미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해 훌륭한 민간 공공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경쟁에서 꽤 잘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 경쟁을 위해 중국과 소통을 위한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런 논의를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이에 따라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o these balloons are all part of a PRC fleet of balloons.
장피에르 대변인은 중국의 정찰 풍선들은 모두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감시 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된 중국 풍선 부대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정찰 풍선은 5개 대륙에 걸쳐 모든 나라에서 발견됐다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의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공급망과 관련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 한국 등 동맹에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분명히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help build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커비 조정관은 상무부를 비롯해 거의 모든 미국 연방 정보 기관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고 그 접근 방식에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들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지난 코로나 대유행 내내 지켜봤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를 뒷받침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 탄력적이고 더욱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7일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언급하며 반도체 부문 등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 연합훈련이 침략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미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3국이 연합훈련을 통해 전력과 전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칠함대는 우리의 3국 파트너와 대잠수함전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상호 교체성과 통보를 받는 즉시 함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우리의 전술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 공보실은 8일 미한일 3국의 대잠수함전 훈련의 중요성을 묻는 후유이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합훈련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3국 해양군의 관계를 강화하고 침략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칠함대는 올해 미한일 간 대잠수함 훈련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 소속인 칠함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항공모함을 급파하는 함대입니다. 앞서 칼 토마스 칠함대 사령관은 지난 2일 한국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방문해 제7차 대잠수함전협력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은 또한 이날 김명수 한국 해군작전사령관과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해 있는 마라도함에 올라 연합훈련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 한일은 지난해 9월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서 3국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17년 이후 5년 만에 수행된 당시 훈련에서는 각국 전력이 잠수함을 탐색, 식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호주가 이달 초부터 초계기를 동원해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호주가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초계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호주 초계기가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에 따라 가데나 비행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관련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11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함이 1월 초 동중국해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였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에 대한 미국 의회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높게 평가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와 외교 정책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외교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외교 정책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은 데다 너무 늦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미국인들은 강력한 총사령관을 원한다며 우리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국가 안보를 재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나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나약함은 도발을 부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타이완이 당장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추후에 훨씬 더 큰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바이든 대통령 아래 덜 안전하다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은 몇 번이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의회와 미국인들에게 숨기려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냐며 진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외교 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은 투쟁과 희생의 시기에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나라에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함께 우리의 이상과 동맹의 힘을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봉사하는 강력한 지도자와 숙련된 외교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밤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독재주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활성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중요한 동맹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형기 만료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석방 판결을 받은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이민국 수용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추방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조차 없는 문철명의 추방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신병이 확인된 곳은 미국 이민국 수감시설입니다. 교회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수감자 현황 정보를 확인한 결과 문철명은 현재 버지니아주 볼링그린 소재 캐롤라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철명의 정보를 보여주는 이민세관단속국 웹페이지에는 문철명의 영문 이름과 국적 등 기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구치소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공식 수감시설로 이민 관련 법규 위반자 혹은 추방 예정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0일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시설과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신병이 인도된 범죄인을 추방하도록 한 미국 법에 따라 문철명은 추가로 더 구금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존에 머물던 구치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이 관리하는 수감시설로 이감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하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돼 2021년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이후 워싱턴 DC 시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철명이 말레이시아의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생활한 점과 미국으로 신병이 옮겨진 뒤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쉽지 않은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철명의 신병이 이민국으로 인도됐다는 건 추방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철명은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앞서 미국에서 추방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별도의 추방 재판 없이 본국으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철명의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자를 추방한 전례가 없는 만큼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문철명은 북한으로 신병이 인도돼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철명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문철명이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 추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철명이 단순히 중국행 항공편에 오르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문철명은 최초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당시 여권조차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정부로선 중국 정부와 이와 관련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철명의 중국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철명의 중국행이 최종 결정된다고 해도 미국 내 서부 도시 혹은 아시아권 국가를 경유해야 합니다. 한편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에서 진행된 문철명 관련 사법 절차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없었지만 ICBM을 대거 동원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열병식 사실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05번째 태양절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채 공개된 이동식 발사차량, 텔과 유사한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열병식 사진에선 이 같은 미사일 4기가 포착됐습니다. 2017년 당시 공개된 텔은 한쪽에 8개씩 16개의 바퀴를 달았으나 이번에 공개된 텔은 한쪽에 9개씩 18개의 바퀴를 달고 나왔습니다. 텔은 북한 자체 제작으로 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2017년엔 북한의 고체연료 ICBM이라는 추정이 나왔지만 당시엔 모형 수준이었다며 이번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위에 발사관의 어떤 구조물도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특히 이제 발사관 직립장치가 이번에 좀 식별이 됐습니다. 그 차원에서 봐서는 모호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기존 액체 연료 ICBM인 화성 17형보다는 길이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가 11축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 미사일은 9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 중임을 공개한 바 있지만 발사관 속에 있는 미사일이 완성된 고체 연료 ICBM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ICBM은 신속한 연료 탑재가 가능하고 연료 탱크 부식 우려가 있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탑재 후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미국과 한국의 감시, 정찰 자산이 발사 징후 등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ICBM급 추력의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또 화성 17형 ICBM과 텔 차량도 10기 이상 포착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최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며 제국주의 폭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비축한 최강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ICBM을 동원했다며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ICBM을 열병식에 가져나올 경우 한 6대 정도를 끌고 나왔지만 이번 열병식에서는 거의 2배수에 가까운 ICBM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열병식에는 이와 함께 전술 핵 운용 부대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 존재가 공개된 전술핵 운용부대의 열병식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밖에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연장 순항미사일, 4연장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각종 전차와 자주포 등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혜를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병력과 각종 군 장비를 사열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을 통해 공세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빗나간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할 얘기 다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할 거였던 얼마 전에 있었던 당중앙군사회의 확대회의에서 뭔가 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도 별 얘기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열병식에서 특별히 더 얘기를 할 건 없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연설에 나서지 않은 것은 극심한 식량난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중국의 원만한 협조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는 7일 건군절 기념연회에 이어 열병식에도 참석하면서 또다시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용원 조직비서와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주혜가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ICBM 화성 17형 발사 현장 참석 이후 이번이 네 번째고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일 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김 위원장이 김주혜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한 것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주혜가 등장한 행사들이 모두 군 관련 행사라며 핵무력이 곧 국가의 영속적 안전을 의미한다는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계산된 연출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라든가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서 국가 안전이 담보된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을 담보한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주혜는 그런 안전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활용 가능한 그 자산,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무력을 과시한 데 대해 당국에서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부쩍 김주혜를 부각하고 있는 데 대해 후계 구도는 이런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정부가 한국인 억류자를 옛 외국인 억류자처럼 협상용으로 삼기보다 대남 경고용 본보기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억류 납북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데 대해선 도덕적 한센병 증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살 때인 1969년 북한 정권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로 아버지와 생이별한 황인철 씨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혜를 공개하며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섬뜩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가족은 중요하고 다른 가족이 중요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 보게 되면요. 이시 왕정만을 위한 권력의 행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끔찍한지에 관해서 그저 본인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섬찟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적으로 과거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사람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됐던 이면수 목사는 김 위원장을 사지 무감각증인 한센병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상식 자체가 안 통하고 완전 거의 도덕적 문둥병자 수준이니까 감각 자체가 없어지고 남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 당국은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 생사와 행방 등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서방세계 국민들은 모두 석방하면서 한국인들은 풀어주지 않자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자, 민족차별주의자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인들은 대부분 호텔 등에 억류시킨 뒤 풀어준 반면 일부 한국계 외국인은 교화소에서 1, 2년에 걸쳐 강제노동을 시켰고 한국인들은 아예 행방조차 모르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이면수 목사입니다.
4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강한 나라고 캐나다도 G7이고 그래서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들어주는데 한국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
북한 외교관 출신 한국 국회 태용호 의원은 북한이 한국인과 외국 국민을 철저히 구분해 상대한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자기네가 유일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든 한국 땅에 있는 한국이든 이건 하나의 민족 공동, 한 나라, 한 민족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 통일전선부에서 관할하거든요. 외교부라는 거는 외교부라는 건 다른 나라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듯이 한국인 억류자들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등 서방국은 한인이라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이 담당한다고 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담당은 통일전선부감이라곤 외국 국적자라도. 그러나 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미 국무성이 직접 개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미 국무성이 미국 국민이라고 시민권자라고 나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는 또 미국과의 외국과의 관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통전부 출신으로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장진성 씨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북한 지도부가 한국인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를 가볍게 보는 데에는 역대 한국 정부들이 기여한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너무 의식해 스스로 저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한국 정부 탓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이렇게 강한 나라 혹은 유럽이라는 그런 그 외교관계를 의식해가지고 북한이 되게 조심하는데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아무리 핵을 쏘고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한국은 대개 북한의 군력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교훈을 주고 경고 차원에서 한국인들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하는 거죠.
지난 2012년 11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734일 동안 억류되었던 케네스베 NK 릴리프 대표도 북한이 협상 카드보다는 경고성 본보기로 한국인들을 가혹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을 때 이를 검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 사람들은 합성용이 아니다. 처벌용이고 본보기용이다고 그렇게 저한테 거기 담당했던 저기 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준 것이 있어요. 협상용으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이 심하고.
케네스베 대표는 또 자신이 북한에 억류돼 있을 때 중국 동북 삼성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을 일망타진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한국인 선교사들이 잇따라 북한에 억류된 것도 이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억류됐다 1년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북한이 인종차별보다는 한국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과 김상덕 선교사는 구치소도 가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지만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백인이면서도 심한 고문을 당한 것을 보면 북한이 사안과 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 선교사는 북한 정권이 자신의 탈북민 지원 사실을 알면서도 풀어준 건 결국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도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딴 나라라고 할 때는 외교관계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데 제 나라 사람이고 제 나라 국법에다가 지도를 하니까 사실 이런 건 대한민국 미국이라기보다도 다른 나라 제3국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나서야 되는데 포로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그런 개념으로.
케네스베 대표도 북한이 적어도 외국인 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인종차별적보단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한 측면이 많다며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거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붙들려 있었을 때 왜 그 전에 왔다 간 사람들은 뭐 대통령도 오고 데리고 와 그랬는데 왜 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냐? 네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꾸로 그 사람들이 적은 있죠.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한국계 미국인은 협상용으로 또 국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어 대단히 조심하고 처우를 비교적 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그러나 한국인 억류자들은 필요할 때 쓸 카드로 이용될 것이라며 다만 문재인 정부와는 당시 굴욕적으로 나오는데 불필요하게 한국인 억류자라는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거 북한에 억류됐던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관리가 서울에서 억류자와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고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건 매우 고무적이라며 반겼습니다. 케네스베 대표 등은 그러나 한국인 억류자들이 모두 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용소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다며 남북한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최우선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6도 예상됩니다. 양덕은 아침 영하 4도, 낮 4도, 신의주 아침 영하 2도, 낮 6도, 후성 아침 영하 2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 2도, 강계 아침 영하 7도, 낮 3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개성은 아침 영하 1도, 낮 8도, 사리원 아침 영하 1도, 낮 6도, 신계 아침 영하 1도, 낮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문서는 아침 영하 2도, 낮 6도, 장전 아침 0도, 낮 5도, 평강 아침 영하 3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장지는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1도, 청진 아침 영하 3도, 낮 3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1도, 낮 0도, 김영권 아침 영하 12도, 낮 1도, 삼지연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이겠고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1월 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2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군인들을 지원한다는 새로운 결의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utin didn't count on the courage of the Ukrainian people. And he didn't count on the skill of the Ukrainian military.
오스틴 국방장관은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몰랐으며 또 그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기술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추진력을 유지하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여전히 침략과 점령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잔인한 공격으로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상당수 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We saw the cruelty of Russia's war of choice again just a few days ago in the city of Dnipro. A Russian missile strike.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불과 며칠 전 드니프로시에서 러시아 침공의 잔인함을 다시 봤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아파트 건물이 파괴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최소 46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의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시민들을 계속 폭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군은 발전소와 극장, 경기장, 우크라이나 역사와 문화 중심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게 중요한 10년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필요한 만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중한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oland has been a leader in providing armored vehicles, in training Ukrainian forces, and in providing shelter for Ukraine.
오스틴 장관은 폴란드는 장갑차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키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제공해 우리의 패트리엇 지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방공시스템인 나삼스를 제공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영공을 방어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경전차인 AMX-10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많은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임무의 일환으로 자체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러시아는 군대를 재편성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 크렘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역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을 돕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뷰어의 세계뉴스입니다. 지난 6일 새벽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당국에 따르면 터키 내 사망자는 17,400명을 넘었고 시리아 내 사망자도 3,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17,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터키 북서부 지진의 사망자 수를 훨씬 넘어선 숫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8일 재난 지역을 처음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추운 날씨 속 임시 피난처와 음식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10년 넘게 지속된 내전 등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잔해 밑에 매몰된 이들을 꺼낼 중장비가 없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9일 중국 정찰풍선과 연계된 업체를 제재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지난 4일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 제조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중국의 행동은 우리가 오랫동안 인식해왔던 사실, 즉 중국이 내부로는 더 억압적이고 외부로는 더 공격적이 됐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미 하원도 중국의 정찰풍선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 27개국 정상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연설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후반경 우크라이나 회원 가입을 위한 EU 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일부 유럽국으로부터 전투기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유럽 국가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셜미디어에 장거리 무기와 전투기 지원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게재했다가 이후 해결될 것 같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프랑스와 독일 정상과도 회담한 뒤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으나 이는 아직 비밀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동맹국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미 장성이 8일 말했습니다. 하와이 주둔 제25 보병 사단의 조셉 라이언 소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필리핀과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의 연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소장은 중국과 북한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은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국가들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훈련 중 중국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연합훈련이 영내 적들의 도발을 막는 억지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는 다르지만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미국의 조약 동맹 및 방위 파트너국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지역에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사건이 발발할 경우 미군과 동맹국은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8일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난 2017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채 공개된 이동식 발사 차량, 텔과 유사한 차량에 실려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열병식 사진에선 이 같은 미사일 4기가 포착됐습니다. 또 화성 17형 ICBM과 텔 차량도 10기 이상 포착됐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북한에서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서 병력과 각종 군장비를 사열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